잠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이른 아침 다시 사신 구세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이 순간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이 아침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막달라 마리아의 심령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두려움과 큰 기쁨이 교차되는 그 심령을 저희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이 또 우리를 부활케 하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말씀 묵상할 적에 주님, 주님, 주님의 부활이 진정으로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부활, 이 능력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불과 이틀 전만 해도 갈보리 동산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고 있었고, 자신들이 왕으로 믿고 있던 그 주님, 비참하게 채찍맞고 온갖 인간들의 모욕을 당하면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최후에는 비명을 지르시면서 돌아가시는 그날이 불과 며칠 되지 않았어요. 이제 그 십자가의 동산도, 거기에는 이제 십자가도 없고 강도들도 이미 없는데, 그 옆에 있는 무덤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보러 갑니다. 어둠이 사방에 깔리고 마음속에 온갖 절망과 고통이 가득한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도 생전에 보셨던, 사랑하시던 그 주님을 보러 무덤에 갑니다. 그런데 이 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주님은 이게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뛰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주님 부활하셨다. 동산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면면하게 내려오던 하나님의 구원사의 절정입니다. 사실은 이 부활의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단지 지금 사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완전히 눈앞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삶이지만, 사실은 현재 이미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갈보리산은 그 이름 자체가 골고다, 아람으로 골고다,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해골.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고, 죽음은 아담의 죄 이래로 죽을 수밖에 없던 고통 속에 있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애시당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Innovation and Integration.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불러서 존재하게 하시는 창조와, 또 창조하신 그 파트들이 또 발전해가지고 인간이라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주시는, 흙에서 인간을 빚는 인테그레이션. 두 가지 법칙이 존재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있었고 영생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래서 기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기쁨이에요. 말할 수 없는 환희와 기쁨이요, 평화요, 생명이요, 건강이요, 안전이요, 모든 인간관계가 사랑과 조화와 진실의 관계고 자연과의 관계도 자연이 풍요한 열매를 마음껏 내주는 순종과 다스림의 관계. 모든 선한 열매가 맺혀지고 조화와 질서가 있던 그 자연이 아담과 에게 죄때 그 순간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썩음의 법칙 속에 들어가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타락 이후에 창세기 3장 16장에서 19절에 이 말씀은 바로 인간의 운명이, 이 우주 만물의 운명이 더 이상 이노베이션 앤 인테그레이션이 아니고 이제는 컨서베이션 앤 디스인테그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주 만물에 더 이상 무에서 유라는 것이 창조될 수가 없고 유가 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 우주는 그대로 요 속에서 썩어가면서 또 계속 무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옵니다. 인간에게 죽음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과 절망과 하나님의 품을 떠남으로 인한 고독이 가득 찹니다. 자연은 더 이상 풍요한 열매를 맺어주지 않고 이제 인간이 피땀을 흘려서 고생을 해야 거운 먹을 수 있는 열악한 조건이 됩니다. 인간의 심령 속에 자연 속에 모든 악한 열매가 가득 찹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골. 바로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 운명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해골산에서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일어났던 비극이 바로 이 해골 동산에서 해결하시는데 하나님이 친히 썩음의 법칙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자신이 스스로 죽음을 맛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에브 죄 지었을 적에 말씀하셨지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고 뱀의 머리를 밟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시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슬픔을 아는 자로서 슬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예수님 심판부터 무덤에 누일 때까지 13 코스가 있습니다. Via Dolorosa, The Way of Sorrow, 슬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등에서는 채찍 맞았던 상처에서 피를 줄줄 흘리시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 피가 얼굴에 줄줄 흘려내려서 더 이상 눈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기까지 하시면서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시는 이 현실이.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시기 때문에 그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을 수가 있어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의 법칙 속에 들어오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부숴뜨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좌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안을 적에 모든 고난을 친히 감내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다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생명을 다시 꽃피우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음에서 해방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펑글리라는 만화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재미있는 것이 여기에 펑글리라는 이 생명을 나게 하는 이 요정이 이제 자신들의 자연을 다 파괴하고 잡아먹는 이 핵사라는 존재가 더 이상 이젠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펑글리가 그 입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죽음의 핵사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래서 펑글리는 이것을 날름 삼켜서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펑글리가 그 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생명이 그 안에서 꽃 피어나옵니다. 그래서 핵사가 그 안에서 피어나온 이 나무의 생명들로 꽁꽁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다시 갇히는 역사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바로 그 펑글리 같은 참 비슷한 그 아이디어 같아요. 마귀가 생명의 주를 삼켰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명의 주가 마귀의 삼킴을 받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마귀를 패배시키고 묶어버리시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썩음의 법칙 속에, 슬픔의 법칙 속에, 고통의 법칙 속에, 병의 법칙 속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들의 설교 내용은 항상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방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정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삼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사도행전 17장에서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How we know Jesus was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이 부활의 원칙 속에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 부활을 한낱 우화인장 돌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마귀의 자녀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 읽은 데도 우선 빈무덤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빈무덤. 거긴 더 이상 안 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가든툼이라는 데가 있어요. 너무 예수님 무덤하고 비슷해요. 그 안에도 시체가 없어요. 통상 무덤을 발견하면은 그 무덤에서 여러분 뼈를 발견하게 돼 있는데 그 무덤에도 뼈가 없어요. 시체를 누웠던 자국도 있고 다 있는데 뼈가 없어요. 거기에 돌이 2톤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돌입니다.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2톤이나 된 돌이 그 문을 막고 있는데 이 돌이 굴러 떨어져가지고 10m 밖에 떨어져 있어요. 이 돌은 장정들이, 큰 장정들이 17명이 힘껏 밀어서 그것도 죽을 고생을 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어요. 로마 병정들이 거기서 지키는데 이 돌이 굴러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시체를 둥둥둥둥 동여맙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묘사한 이 모습이 세마포가 어떤 모습으로 있나 하면은 그 안에 알맹이 쏙 빠져나가고 세마포가 이렇게 둘둘 말린 상태로 지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시체 얼굴을 덮기 위해서 머리 수건을 덮는데 이 수건이 시체에 있던 데 있지 아니하고 점이 떨어진 곳에 잘 개여져서 있어요. 두 천사가 또 증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절망 속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가 뛰어와서 주님 살아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 흩어져서 오합지졸처럼 흩어졌던 그 사도들이 주님을 보고 나서 변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번창하기까지 사도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500여의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어요.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나중에 바울에게도 친히 보이셨어요.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부활은 우리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요. 썩지 않을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생명의 씨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몸이 죽어도 썩지 아니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내 몸이 지금 질병에 걸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이 육신이 당장 죽어도 주님 오시는 날 내 몸이 온전히 부활해서 지금 이 몸보다도 훨씬 퍼펙트한 상태로 변화되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삽니다. 왕의 왕으로서 천년왕국 다스리는 삶을 삽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정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적에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여러분 두 가지 법칙, 썩음의 법칙과 conservation and disintegration의 법칙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요. 믿음은 눈에 당장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클레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는 거요. 믿음은 병든 자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적에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3일 동안 썩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썩음의 법칙 속에서 해방시키신 거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달리다 꿈 한마디로 나인성 과부의 딸을 또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자연의 모든 법칙을 초월한 이 믿음의 법칙, 이것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적에 여러분이 베드로와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엄청난 능력의 증거자로 변화합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담대한 증거자로 변화해서 초대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예수님을 탄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스데반의 돌을 맞게 하던 장본인 중에 하나인 바울이 이 부활의 주를 만날 적에 변화해서 온 천하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능력의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온 천지를,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지금 복음이 얼마나 팽창하고 있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날 even 12 disciples deserted him. 한 명도 남지 않은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한 명도 없었는데 기껏해야 열두 사도요. 지금 보시오. 열두 명 대 온 세상이었는데 현재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복음이 이제 머지않아 만천하에 증거될 때가 옵니다. 그럴 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십니다. 천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요. 만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신음하면서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주 만물들의 썩음의 법칙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적에 이 만물도 썩음의 법칙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무엇보다도 당연한 말 같지만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인간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좌에 앉아있고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건 간에 입으로 큰 소리 칠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에 찬이란 시까지 썼어요. But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떨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막강한 존재가 죽음이요. 제가 회사 다닐 때에 모시던 그룹의 총수이신 그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양반이 연세도 상당히 들어서 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의사에게 고백합니다. 야, 5분만이라도 내 생명을 연장시키다고? 그럼 내 재산의 반이라도 줄게. 의사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 수십억의 돈을 가졌어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이 죽음.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갈보리 해골의 역사예요. 박물관에 가보시오. 뭐가 있어요? 에집트의 박물관 특히 가보시오. 전부 죽음이야. 죽음이 인간의 역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깨뜨려버리고 썩음의 법칙에서 우리를 해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저도 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그 약속이 진짜라면은 내가 이 당장에 죽어도 한이 없는 거 아니냐. 죽으면 지금 당장 죽으면은 예수님 품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적에는 그 육신마저도 온전히 영체로 변화해서 다시는 병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그런 몸으로 변화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영광의 삶을 살게 되는데 내 목숨 지금 가는 거 뭘 그래 안타까울 거 있어요. That's okay.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은 바울 사도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온전히 믿는 자는 주님 나타나신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내가 비록 무덤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 듣고 무덤이 열리고 온전히 부활합니다. 그게 진짜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이 있고 예수 믿고 축복 많이 받고 뭐 다 좋은데 그러나 이 땅에 계실 동안은 아직 여러분의 육신 속에 들어오신 그 성령께서 이 부활의 씨앗이 아직은 완전히 꽃피지를 못해.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 그 씨앗이 지금 현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아름답게 꽃핍니다. 부활의 꽃이 그때 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복음이란 거예요. 이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특히 육신의 고난 가지고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특히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과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도 그분도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이면은 그 부활의 씨앗이 지금 이 땅에 우리 사는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적에 육신의 질병도 낳는 신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심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육신의 고난을, 내 삶의 고난을 주님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할 적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이것이 진짜 승리요. 이러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 능력을 이 시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이 능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건 때문에 육신의 고난 때문에 주님 향한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 용기 있는 믿음의 장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성찬식 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송가 1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